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5절에 보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관원, 장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모여서,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됐는데, 자, 이런 방해 속에서, 박해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의 그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됐는데 이 사도들을 어떻게 활동을 막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그 사역을 못하게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당시 랍비의 법에 의하면은 해가 지면은요 신문을 못합니다.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모일 수가 없고 송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까지 무조건 감금시켜 놓는 옥에 넣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보면은 무슨 권세로 이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니까 도대체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어떤 이방적인 마술적인 주문을 하면서 혹은 악령의 힘을 사용해서 이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풍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사도들이 위법을 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름으로, 이 말은 어떤 사람의 권위를 배경으로 이런 위법한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박해하고 신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사도들에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이단을 퍼뜨린다,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범죄를 몰아가려고 하는 수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정죄하려고 하는 악한 속셈을 가지고 강교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도들에게 백성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가 안 믿으니까,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데, 내세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 부활에 대해서 자꾸 말하지 말아라,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 고정관념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흔히 충청도 사람들 느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충청도 분들이 느리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돌이 내려가요. 위에 있는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돌 내려가유. 그랬는데 너무 늦게 말하는 바람에 이미 돌이 굴러가서 아버지가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충청도 분들이 정말로 느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도의 사투리를 보면은요, 충청도 사람들이 참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운명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돌아가버서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요? 가슈 그런답니다. 가슈 얼마나 간편합니까? 빨라요. 그냥 두 단어면 됩니다. 두 마리면 돼요. 신뢰합니다라는 말도 경상도 사람들은 저 내 좀 보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라도 사람들은 아따 잠깐 보더라고 그런다고 말한대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봐유 그런대요. 얼마나 빨라요? 제일 빨라요. 괜찮습니다라는 말도요, 경상도 사람들은 아니라 예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됐어라 그러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대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간결하게 가장 빠르게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충청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월간지에서요, 충청도 분들이 그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빠른가 조사를 해봤대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속도가 가장 빠른 사람들, 또 자동차 과속 사례, 막 스피드 내는 사람들, 또 50m 걷기, 그리고 114 안내원들 신속하게 대답을 하는 거, 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어디가 가장 빠를까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충청도가요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과속 위반은요, 충청도 사람들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늦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늦을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정관념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충돌하는 이유를 심리학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욕구의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욕구의 충돌은 뭐냐면은 그건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지만은 식구끼리 테레비를 보는데 남편은 스포츠를 좋아해요. 야구나 축구나 이런 거 좋아하고,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K-POP 뭐 공연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레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 가지고 서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려고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욕구 충돌입니다. 내 욕구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의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삶의 방식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사는 방식과 다른 사람의 사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이 자녀들 사이에는 이 세대 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머리를 노랗게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부모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이가 그냥 팔에다가 타투를 그냥 이렇게 완전히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이 문화니까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런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느끼는 것, 이 느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타산, 나의 이해타산이 그 개입이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또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부딪혀서 충돌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은 커튼을 했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해놓은 커튼이면은 그 색깔은 내가 참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커튼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 감정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는 충돌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충돌이 생겼습니다. 반대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내로라 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럼 사도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그런 충돌과 반대 속에서도 자신들의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만은 끝까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죠. 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에게 쓸데없다고 버려진 그 돌이 그 집에, 그 건축에 아주 귀중한 머리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했죠. 멸시를 당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권능과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예,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가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버렸던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귀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옳은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원망하는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군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넘기가 힘든 아주 높은 장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면은 그런 원대한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꿈이고 뭐고 비전이고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감옥에 갔다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끊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는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박해 가운데서 그 박해가 보통 박해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로 거물들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숫자가 꽤 많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최소 120명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을 위시해서. 그리고 2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120명에서 3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그때 믿은 사람이 약 5천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120명에서 3천명에서 5천명에서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2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박해를 하지만은 2만 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뭐 소위 말하면 힘이나 폭동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들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과 힘을 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교인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들의 위협을 하감해 달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감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극복하는,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모세나 다윗이나 에스더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엘리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런 가운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려움을 타개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로 협력합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어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합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간혹 보면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합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식구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하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1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그 실린더 엔진 하나가 하나일 때는 10마력의 힘 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10마력의 엔진이 8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8개가 하나의 축에 연결되면은 8개니까 80마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작용에 따라서 285마력이 되는 것입니다. 10마리가 말이 끄는 게 아니라 285마리의 말이 그 자동차를 끌어간다는 그 이야기 되는 거죠. 협력할 때 하나가 하나가 아니고 거기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협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언제 생기느냐? 서로 합심할 때, 협동할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뭘까요? 책에 봤더니 개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들이요, 떼를 지어가지고 이동하면은요, 특히 아프리카 그 밀림 지역에서는 그 길이가 한 10리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마리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밀림의 맹수들이 그 개미 떼를 보면은요, 소리를 지르면서 숲으로 막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몸집이 큰 코끼리도 겁을 먹고 또 사자도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은요, 그 힘센 동물이라도 순식간에 개미 떼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개미들이 자기들보다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개미의 무서운 협동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를 볼 때는 그 조그만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발로 밟으면 그냥 죽는 그런 개미예요. 그렇지만은 수십 마리, 수백만 마리 힘을 합치면은요, 코끼리 공격하면 하루 만에 앙상한 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되면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할 때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를 둘로 나누면 힘에 의해서 통치되는 공동체가 있고요, 은혜로 통치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속사와 구속사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세속적인 역사가 있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속의 나라에서는 물론 돈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돈에 의해서 굴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날마다 보도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시면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도 싸움이 나고 소송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요, 데이트를 하다가 옆에 보니까 복권 파는 데가 있어요. 재미로 복권을 샀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자가 긁은 그 복권 한 장이 5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돈 가지고 뭐 집장만도 같이 하고 또 결혼 자금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세금을 떼고 받은 게 3억 6,800만 원이에요. 그거를 자기 어머니한테 통장에다가 대부분 입금을 하고 여자에게 1,500만 원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이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고소를 하는데 결혼이 되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한 마음 한뜻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을 합해서 협력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34절 35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이 가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페론이라고 하는데 페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3인칭 복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문법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가져와서 서로 쉐어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7년이 됐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팬데믹 이후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